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으신 이야기를 2주 동안 이미 보았는데 첫 번째 주에는 서론적인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그 많은 곳을 놓아놓고 왜 광야로 데리고 가셨는지 그 이유를 묵상했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보았는데 그 첫째 이유는 광야에서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유혹과 짓는 그 죄, 남이나 환경 탓으로 돌릴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광야에는 우리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어떤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유는 광야에서는 선행이라 의로운 삶으로 자신의 죄를 은폐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을 행할 대상도 없고 선을 행할 자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 이유는 광야에서는 일이나 취미 활동으로 자신의 죄를 잊고 살 수도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할 일도 없고 취미생활 할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래밖에 없고 그리고 덤불밖에 없고 바람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광야에서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유혹과 죄를 외적인 탓으로 돌릴 수도 없고 은폐할 수도 없고 잊고 지낼 수도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광야는 우리 마음속에서 짓는 죄를 지금 직시할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해 가셔서 그곳에서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그 다음 두 번째 주에는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 이야기를 보았는데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심히 주리신 예수님께 사단이 던진 말을 보았습니다. 3절을 보시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래서 네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살라. 하나님의 아들이 굶어 죽으면 하나님의 명예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이 하라고 행하신 일 하나도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죽으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이 시험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실존적인, 가장 현실적인, 가장 치명적인 시험입니다. 우리 생사가 달린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단의 시험에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4절을 보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나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물론 너의 말을 듣지도 않고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구체적으로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은 동물과 다르다고. 동물은 육신밖에 없기에 육신의 양식만 먹으면 살지만 사람은 육신과 함께 영혼이 있기에 영혼의 양식도 하나님 말씀도 먹어야 한다. 나를 줄이게 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 거기에 순복하는 것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보다 나에게는 더 중요하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신 다른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험에 상관없이 어떤 시험이건 물리치신 근원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 시험에 모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사단의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꼭두각시 인형과 같이 마귀가 당기는 줄에 놀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겁니다.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말씀만을 듣고 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물리치신 배경에는 이 자신에 대한 이러한 정체감과 이런 하나님께 대한 근원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하자 마귀는 이번에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첫 번째 시험 했을 때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입증해 보라 하는 말입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성전 동편의 꼭대기에서 밑을 내려다보면 기드론 계곡이 보이는데 그 꼭대기부터 기드론 계곡까지 약 130m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단 마귀는 지금 예수님을 그 동편 첨탑에 데리고 가서 기드론 바닥으로 뛰어내려보라고 했는지 모릅니다. 사단 마귀는 또 말을 덧붙입니다. 기록하였으되, 이것은 첫 번째 시험 때에는 없었던 말입니다. 사단 마귀가 자신의 말로 예수님을 시험했지만은 예수님이 넘어가시지 않자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대적하시자 곧 배워서 자신도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만 듣는다고 하니 이제 나도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겠다. 내 말은 하나님 말씀과 상치되는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구체적인 말씀을 인용합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에게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91편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네가 여호와 곧 나의 피난처이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은즉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우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에게 명하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킬 것이기 때문이라. 저희가 그들의 손에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시편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지금 예수님께 도전합니다. 성경에 쓰여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너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만으로 살지 않느냐? 그러니 뛰어내리라. 너 자신과 온 세상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하라고 유혹합니다. 이 사단의 시험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합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네가 지금 하나님 말씀 하나를 인용했는데 성경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번에도 구체적인 성경 말씀을 인용하셔서 대적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지금 주님은 마귀에게 네가 인용한 시편 91편 말씀, 그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지금 내 상황에는 나에게는 적용되는 진리가 아니다. 내 상황에 적용되는 진리는 신명기 6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겁니다. 나에게 적용되는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실 부분이고 내가 주제넘게 하나님께 지키라고 요구할 부분이 아니고 나는 내게 하신 명령만을 지키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 이유는 시편 91편의 하나님의 약속은 원수들이 너를 떠 밀칠 때 내가 천사에게 명해서 너를 떠 바치겠다는 말이지 네가 네 마음대로 객기를 부리느라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나를 시험하느라고 스스로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릴 때 너를 받쳐주겠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이유로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사단의 시험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는 말씀으로 물리치셨는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에게 성전에서 뛰어내린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진정 권능의 하나님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진정 약속을 지키시는지 아닌지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것이 물론 사단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앞으로 사역을 할 동안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의도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지상에서 하시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순간순간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으로만 사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요구한다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는가?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누구나 깨닫게 되는 진리입니다. 기적은 설령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하더라도 믿음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지속적으로 증거하는 진리입니다. 출애굽한 세대가 광야에서 수없이 증거했듯이 한 기적을 보면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고 한 큰 기적을 보면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죄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기적을 열 번이나 보았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한 기적 보고 고통을 당하고 난 다음에도 또 하나님을 테스트했습니다. 시험해서 주님의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습니다. 내가 너희가 나를 열 번이나 시험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출애굽하면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기적을 요구하고 마음은 더욱더 강팍하게 되어서 결국은 두 명 빼놓고는 출애굽한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기적은 우리들의 마음을 오히려 강팍해 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니라. 기적을 구하는 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서 3일 만에 살아날 기적밖에는 이제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 요나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심판을 선포했을 때 왕서부터 모든 동물에 이르기까지 전부 배옷을 입고 회개하고 회개해서 구원받은 그러한 기적, 그 기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자들 나중에는 한결같이 주님에게 등을 돌린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자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자신의 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고 종려나무로 환영했던 자들, 이들이 바로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노라고 비아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적을 보여달라 그러면은 믿겠다고 했습니다. 기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오게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사단이건 누구건 예수님께 기적을 행함으로 자신을 입증하라 요구하는 것은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 불신의 증거입니다. 가시적인 표지, 놀라운 기적, 극적인 증거 이런 것들 요구하는 것은 나는 100% 믿지 않는다고 선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사항이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확신하는 것이고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을 들어서 보고 확신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시고 뛰어내리지 않으신 것은 기적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 이야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두 가지 교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사단의 요구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교훈입니다. 주님에게 계속 기적을 요구하는 것은 그건 사단에게 온 것이다. 원조가 여기 있습니다. 사단이 그 원조입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도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기적을 요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도 이 첨탑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자기를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삶의 주관자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늘 주님에게 요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일으키셨듯이 나에게도 그 기적 일으켜달라고. 눈먼 자 안준뱅이 귀머거리 고치셨는데 나 지금 암에 걸린 남편, 암에 걸린 자녀 고쳐달라고 주님에게 요구합니다. 기적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리고 누가 기적을 행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글로 달려갑니다. 거짓 교사들, 적 그리스도들이 유혹하기에 좋은 대상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나의 기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요나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더 위대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람들을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중에 천국이 어떤 곳인지 부분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병자들 주님께서 고쳐주셨는데 눈 멀었던 눈 뜨임을 받고 귀 먹은 거 트임을 받고 안진뱅이 일어나고 귀신 들었던 거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는 것들 궁극적으로는 다 없어질 사라질 육체에 대해서 유익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요나의 기적 주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써 그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죽지만은 영생을 얻게 하신 기적,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기적,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 기적, 그리고 천국에 가기 전에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면서 그 모든 능력과 지혜와 주권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기적 그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고 이 기적을 겪은 사람은 이제는 시시한 기적들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하기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아프면 아프다고 호소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원하는 거 있으면 주님 들어주시라고 호소하지만은 그 자체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안 베푸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안 베푸시고 하는 것은 100%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믿기에 우리는 겸손하게 그 약속을 붙들고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에게 기적을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이미 봤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남편은 암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좌합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신분이 불안해서 고통당하고 자녀는 학교에서 어려움 당하고 오만 가지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나처럼 이 세상에서 축복받은 자가 없다 하는 것을 알기에 평강 가운데 지냅니다. 우리 첫 번째 교훈 주님에게 계속 기적을 요구하는 것은 사단에게서 온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그런 세속적인 기적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주님의 대답으로부터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입니다. 제목을 보시면은 설교 제목을 보시면은 또 기록하였으되 또라는 것을 강조해서 집어넣었습니다. 또 기록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대적하셨는가 또 다른 성경 말씀으로 대적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성경을 볼 때 부분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제한적이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온전한 진리를 보아야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광명의 천사로 변장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나한테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유혹할 때 그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 또한 문맥으로부터 떼어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 안 된다. 어떤 문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 분명히 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크게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크게 둘로 나누면은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명령은 문법적으로 볼 때 명령문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평서문으로 나타납니다. 명령은 우리 인간에게 행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약속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둘을 분명히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하신 말씀들에만 눈을 집중하고 그 말씀들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교만하게 주제넘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이거를 마치 나에게 당연히 행하셔야 되는 줄 생각하고 주장하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 지키시오 요구하는 것 주제넘은 일입니다. 우리 그동안 구약 성경을 보면서 새벽기도 시간에 수없이 봤습니다.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 늘 어떻게 기도했는가? 우리가 그동안 죄를 많이 지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당하는 거 당연하도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도소이다. 그러면서 통회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기도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가?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리라. 하나님은 내가 너희가 통회하면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고 너희가 진심으로 통회하면 내 죄를 사해 주리라 말씀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시는 것은 100%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기에 경건한 자들은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실까 하노라. 오늘날 대부분 크리스천들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이거 나한테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그것은 내가 순종하지를 않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불특정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나에게 지켜야 된다고 요구하는 겁니다. 사단의 술수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너에게 반드시 이루시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지금 시편에 나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네 발 바위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얘기했을 때 노노노, 그거는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으로 하실 일이고 나는 나에게 하신 명령만을 순종하겠노라. 그것은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지니라. 나는 이 말씀을 지키겠노라 한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두 카테고리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오늘날 수많은 신학자들이,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두 말씀의 카테고리를 온전히 분별하지 못해서 엉뚱한 신학 이론에 빠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 차례 봤습니다만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에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보면 명령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이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앞에서는 분명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것은 너희의 책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안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싶은 그 뜻을 집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너희로 행하게 하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지.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를 싫어하는 자들, 주님 말씀대로 거룩하고 공의롭고 사랑이 충만한 백성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거부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늘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 시험하는 거 너무나도 쉽습니다. 사실 우리들 모두가 늘 주님을 시험하고 삽니다. 권능의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 주실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주일날 나와서는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믿음을 고백하는지는 모르지만은 나머지 6일 동안 일상생활을 보면 이 권능의 하나님이 전혀 그들의 삶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미미한 존재로 존재할 뿐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이미 다 계획하고 다 결정하고 다 사인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뒷북을 쳐주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미 다 결정해놓은 거 승인해주는 분일 뿐인 거예요. 내가 이미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나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뜻에 따라 일을 저질러놓고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고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관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구하시는 분과 요구받는 자들과의 관계,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못한 자와의 관계, 심판자와 심판받는 자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이것은 매일매일 일상적인 관계입니다.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그런 유기적인 관계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 주제넘게 나한테 이루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 그러한 삶 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이 두 카테고리의 말씀 모두 위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오늘 이야기에 따르면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 말씀 부분적으로 알지 말고 온전히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성경 66권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진리를 온전히 알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기에 어떤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하신 말씀인지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엉뚱한 데에서 사단이 엉뚱하게 문맥에서 떼어내서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믿게 됩니다. 사단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는 주님처럼 또 기록하였으되 하고 반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기록하였으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경을 자세히 보고 부지런히 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 끊임없이 기적을 요구하는 것은 사단의 속삭임인 것을 기억하고 이제부터는 주님께 기적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인 것을 믿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광야의 삶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견디기를 원합니다. 둘째, 하나님 말씀을 이제부터는 전심을 다해서 온전히 공부함으로써 사단이 어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